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육세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미화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오늘이 첫 전문화 교육인데 제가 참 부담스럽게 첫 교육을 맡게 돼서 상당히 심리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어떻게 재밌게 강의를 풀어야 선생님들이 유치부에 대한 더 사랑이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아동 발달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동 발달의 이해에 있어서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이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아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아동이라고 말하는지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아동이란 뜻은 신체적이나 지적으로나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런 아이들. 그런데 또 보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세 미만의 사람. 그러면 18세 미만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과까지 아동에 포함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이란 뜻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이라는 발달에 있어서 먼저 과연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어느 범죄에 속할까라는 걸 먼저 알아봤어요. 네. 자, 일본에 보면 영유아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아하고 유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아라 하는 거는 젖먹이 아이. 그래서 태어나서 한 엄마가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는 그런 기간이 한 12개월 돌 전후로 된다면 태어나서 12개월까지를 영아라 부르고 유아는 태어나서 1년부터 만 6세 어린이, 생후 1년이라 하면 12개월부터 만 6세라 하면 보통 7세를 생각하시는데 7세에서 8세까지 아이들을 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린아이 이런 거를 유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저희 유치부 아이들이 5, 6, 7세이기 때문에 아동 발달보다는 영유아 발달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더 이렇게 받아들인 데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달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발달이라 하면 발달, 성숙, 성장, 학습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발달, 성숙, 성장, 학습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발달이라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뜻하면요. 유치부 전문 과정에 들어가셔서 아동 발달의 이해를 찾으셔야 돼요. 책에서. 전문 교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했나요? 말씀해. 예. 네. 찾으셨으면 발달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성숙은 유전이란 단어로 뜻하는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처럼 특별하게 학습되지 않아도 완전한 발육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TV에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받았는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젖을 찾아서 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너무 그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젖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빠는 거 이게 바로 유전인 거예요. 성숙. 네. 그다음에 성장. 성장은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를 뜻하는 거. 우리가 커가면서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커가는 거 이런 거를 성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자, 이제 이런 발달에도 기본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통합성으로 이루어지며 각 발달 간에 영향을 주고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으며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는 것,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것,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축적성이 있다, 아동 자신이 지닌 자발성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 가능성, 그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과 그리고 옆에서 얼마나 환경적인 면에서 아이가 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환경성,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적정성이 결정하는 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정말 그게 정답처럼 말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났단 말 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무식한 사람이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환경들이 그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풍부성이 정말 발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순서는 이제 엄마가 아빠랑 엄마랑 사랑해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생기고 몸과 팔, 다리, 그리고 마지막에 생식기가 생깁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발달이 되는데, 자, 요즘에 보면은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성전환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생기고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생식기가 제일 마지막에 생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생길 때 머리에서는 나는 남자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발달하면서 생식기가 여자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나는 여자야 하고 생겼는데 나중에 발달되다 보니까 얘가 생식기가 남자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환 수술, 뭐 나는 원래 여자였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책자를 보겠습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의 전체 성장 발달 과정 중에서 특정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신뢰감의 발달에 있어서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기가 위기적 중요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가 신뢰감의 발달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서 발달이 얼마나 잘 발달되는지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죠.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가 어느 선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찰을 좀 보여주실래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3세요. 그렇죠. 3세 맞는데, 그런데, 그 전에도 있는 거예요. 옹알이 아시죠? 그때부터 아이들은 언어가 발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펜필트라는 신경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후 2, 3세부터 사춘기까지 언어 습득하는 기회가 참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한 실험을 했거든요. 실어증 환자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실어증 환자 아시죠? 예. 실어증 환자가 뭐죠? 뭐더라? 아시겠죠? 실어증 환자는 말을 잊어버린 환자잖아요. 근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춘기 전에 실어증을 겪었던 사람은 그 언어가 회복하는 기회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 이후에 실어증을 앓았던 환자들은 언어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펜필트라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의 자뇌가 언어 기능을 하고요. 우뇌가 시각이나 공간, 인공지능으로 전문화된 편중화 현상이 사춘기에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두뇌의 언어 담당을 기능이 손상이 되면 그 회복이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사춘기 전에 되면 회복이 되는 게 쉽고 이후에 되면 그런 뇌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뒤에 보면 이제 삐아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보고요. 신뢰감의 발달은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 자매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아빠도 되실 분도 계실 텐데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에서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어떤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분들한테 맡겼을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오늘은 너랑 같이 못 자. 그래서 아이랑 잠자는 시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때는 특히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감, 나는 엄마한테 버려졌어 라는 불안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10시, 11시 퇴근을 하셔도 꼭 아이를 데리고 주무시는 게 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갖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에 측정성이 있는데 요거는 점성 원리에 관한 건데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체계적으로 관련되면서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자신이 짓는 자발성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자발성은 뭐 보시면 책자 보시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고 생각해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충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자발성이 있는지 없는 아이인지 다 구별하시죠? 현장에서도 보면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관찰형, 옆에서 지켜만 보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끌어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별표를 볼게요. 교육활동은 성장 가능성이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게 되고 그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절차 및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활동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이론을 배우는 거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이제 발달에도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자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헐룩은 발달 심리학적 입장에서, 그다음에 손다이크는 교육학적 입장에서, 레빈스는 생애 주기 변화 입장에서 그들의 이제 발달 단계를 해주셨는데요. 그 표를 보면 저희가 영유아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5, 6, 7세라고 했거든요. 자, 헐룩이 어떤 그 발달 심리학적에서 입장에서 발달 단계를 구분했을 때 아동 정기 후기를 보시면 2세부터 6세 정기 후기는 6세부터 11세. 그리고 손다이크는 유아기가 1세에서 5세까지, 아동기가 5세에서 12세. 그다음에 레빈스는 아동 및 청소년기가 7세에서 17세까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연령대를 구분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그 아이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게 아동 발달이라면 수정 이후부터 학년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만 6세까지 아이들까지를 아동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동 발달의 순서가 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아하고 유아를 보시면 3번에 영아기 있죠? 출생 후 4주부터 24개월까지. 24개월이니까 2년이면 우리나라 그 실질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 3세까지. 그다음에 태내기를 제외하고 일생 중 가장 괄목할 만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 3살까지 보면 가장 귀엽고 가장 이쁜 짓 하고 가장 말잘 듣고 자고를 하면 다르고 자고를 하면 또 다르고 이런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그다음에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음. 돌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가능하지만 여전히 성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은 말을 해요. 물, 응가, 맘마 이렇게. 근데 엄마가 다 알죠. 물 줘? 응가할 거야? 물 먹을래? 이렇게. 네, 유아기를 볼게요. 유아기는 3세에서 5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취약선이나 학령 전기.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많은 운동량과 함께 다양한 탐색 활동을 통해 지식을 얻고 성격도 어느 정도 확실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움직이죠. 걷잡을 수가 없죠.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 있고. 이게 아이들의 특성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동 발달이 있는데, 이런 아동 발달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론을 세웠어요. 여기 앞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학자들이 세운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지혜, 인지적인 발달, 키는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적인 발달, 사람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에 대해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발달을 볼게요. 인지적 발달은 지혜라고 했죠. 이 인지적 발달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기초로 했는데 영국이나 뭐 미국의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피아제가 굉장히 기초를 주고 프로를 해요. 저희 나라도 한동안 피아제 학습법 많이 유행을 탔었는데 요즘은 피아제보다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피아제는 잠깐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유아 그런 이론에 있어서는 정말 피아제가 굉장히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 0세부터 2세 아이들을 봤고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착이 형성 시기이고 풍부한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은 말을 못하지만 모빌 사다 주시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신뢰감 아니면 불신감. 엄마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를 버렸어. 불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2세에서 6세 반, 7세. 전조작기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말해주죠. 논리성 결여, 자기중심적인 사고, 직관적 판단, 중심화 현상, 추상보다는 행위, 시간, 거리 개념 희박하고 변환적 추론을 한다겠습니다. 논리성 교류를 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길은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꾸불꾸불해서 이제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얘는 자기가 아닌데 똑바로 걸어가려 했는데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전조작기에 속한 아이들의 특성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아이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이 생각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 정말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과 너무 다르고 이 아이들 특성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를 볼게요. 엄마 생일날 선물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준비하고 엄마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과자 좋아하니까, 내가 짱구 좋아하니까 이거 엄마 주면 엄마도 짱구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큰 산은 키가 큰 사람이 올라가기 위한 것이고 작은 산은 어린이를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직관적인 판단. 사물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본다. 같은 양, 같은 수라도 모양 형태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중심화 현상. 여러 관점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갔어요. 도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보다 차에 다칠까 봐. 그렇지만 아이들은 내 공이니까 저거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의 변환적 추론. 이거는 예를 볼게요. 나는 동생이 아프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진짜 동생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해서 동생이 아프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튜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자율성 아니면 수치감을 느껴요. 자율성을 느끼든지 수치감을 느끼든지. 이때 아이들은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하려는 시도가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기유발, 칭찬, 격려해주면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거나 자주 기회를 박탈하고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수치심과 의뢰심이 생겨 부정적인 자아감이 발달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5세든 6세든 7세든 가시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볼게요. 거기 책자 보시면 돼요. 지도 방안이라고 있죠. 관심을 필요로 해요. 어른이건 아이건 모두 관심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애정적인 표현. 누구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네. 오늘 이렇게 핑크색 원피스가 너무너무 예뻐. 누가 예쁜 신발 사줬어. 이렇게 관심.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머리 모양, 액세서리 등에 대한 관심. 특히 여자애들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무덤덤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옷에 대해서 관심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복장에 관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입다 보면 일요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은 옷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의 마음이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가 만약 누구라면 너는 어떻겠어? 뭐 울보 시연이야. 너 심술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준아,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울보라고 말하고 너한테 심술쟁이를 말하면 넌 기분 어때? 이렇게 하면 사그라들어서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은 한 가지 차원의 내용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머니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했을 경우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죠. 아이들은 더 그게 그 차지하는 비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자각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믿고 안 믿는 문제를 결정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구원의 문제를 심하게 추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비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어른들과 같이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이해하지 못해요.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게 죄라고 양심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듦으로 구원받기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은 유치부 그 개개인의 신앙은 엄마 신앙이라고 말하면 정답일 거예요. 엄마가 교회 잘 다니시고 교제 잘 참석하고 그런 아이들은 안방 결속도 안 하고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뭐 유년부, 초등부, 유년부까지도 부모의 영향이 많이 클 것 같고요. 초등부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각자 신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초래하죠.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구체적 조작기. 이 시기는 유년부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사회적 존재로 인식이 되고 정의, 비교, 대조가 가능하고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 미숙, 신체적 활동 욕구, 왕성, 약속이나 규칙을 중시하고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 A는 B고 B는 C지만 A가 C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기 아이들은 근명성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년부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지도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년부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학예 수양이라든지 어린이 전도 집회 때 유년부 따로 말씀을 하고 초등부 따로 말씀을 하죠. 이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예와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요. 유년부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급히 생각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궁하거나 유도 질문을 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일단 인정해 주되 계속 지켜봐야 한다. 해년마다 학예 수양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구원 받았어요. 내년에 또 만나요. 선생님 저 구원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셔야 돼요. 너 저번에 구원 받았다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가 멍해서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때는 11세부터 초등부 연령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사고가 가능하고 성인들의 언행의 모순을 발견하죠.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 보면 그 구원을 받은 부모의 행동을, 모순된 행동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말씀 있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러네? 하고 분발 시간에 다 말해요. 우리 엄마는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이렇게 말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양심적으로 자기의 주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참고로 해서 저희 그 교육학교 내에서도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대상이 집중적으로 되는 대상이 초등부 아이들인 거예요. 4세, 아니 4, 5, 6학년 아이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이렇게 이론을 세웠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나쁜 점, 아쉬운 점을 들춰냈어요. 보실까요? 피아제 이론의 아쉬운 점을. 보시면 인지 발달을 촉진한 아이디어는 제공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피아제에 의하면 아동은 어른에게서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자연적으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훈련 효과를 들어 반박하고 있고 모든 아동이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피아제는 주로 평균적 아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인지 성장과 관련된 것 외에 정서나 인지 발달에 대하여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피아제는 인지적인 발달에 대해서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피아제 이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제가 믿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 이론을 했을 때 직접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이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1세 이후에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세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보면서 아이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의 발달을 보면서 아, 이 시기는 이러구나라고 이론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이 그래도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격 발달은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서 기초를 뒀고요. 이분은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아기에는 구강기라고 했고요. 이제 여기 볼게요. 아동 초기는 학문기, 아동 후기는 남근기, 학년기는 잠복기 이렇게 나이별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아기 때, 구강기 때 빨기라든지 물기라든지 그런 훈련이 잘못되면 나중에 커서 성인 때 비만이 되거나 손톱을 자주 물어뜯거나 굉장히 흡연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구강기 때 무슨 잘못을 이렇게 빨기라든지 그런 행동이 잘못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뭐 그 커서 무절제한 성격이라든지 결벽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이분들은 아동 초기 때, 학문기 때 배변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뭐 오이디스 콤플렉스라든지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거 있죠. 이건 아동 후기 때 3세에서 6세 때 그때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이렇게 프로이트는 성적인 면에 있어서 성적인 걸 가지고 사람 발달에 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이트 이론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안 좋아하냐면 인간의 욕망 자체를 다 성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냐면 신경증 환자 있죠.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이 이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개입한다면 틀리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모순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기초로 했는데 뭐 에릭슨도 프로이트 인성발달 이론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를 개입해서 심리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론을 발달시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릭슨의 이론을 보면 거의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피아제 이론도 있고 프로이트 이론도 있고.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의 아쉬운 점은 굉장히 그 이론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 개념이 많고 단계 설정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볼게요. 영적일 발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적인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콜버그라는 학자의 도덕 발달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덕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 교육을 위해 단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벌을 강조하면 어린이는 더욱 낮은 도덕성, 정체된 도덕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건 옳고 저건 그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책자 보시면 보고 느낀 대로 받아들인다. 보상이나 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어른들의 행함과 그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갈등과 혼돈 속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발달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덕적인 단계, 인습전기, 그다음에 인습후기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4세에서 9세 이 전도덕적인 단계에 포함되겠죠. 도덕 발달 단계에서 또 전도덕적 단계는 1단계로 나누시고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에서 결과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 상황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이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2단계,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약속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발달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인습전기라든지 인습후기는 가서 집에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시간 나시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 유치부 아이들 연령대에서만 이렇게 같이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동 발달의 대표적 이론을 봤는데 또 이제 그 신앙적인 발달 이론을 세우신 분들도 있어요. 종교학자겠죠. 그분들이 골드만과 파울러가라는 분들이 계신데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 이론을 볼게요. 이분은 1단계의 전 종교적 사고 단계, 2단계 구체적인 단계, 3단계 구체적 추상적 종교 단계.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를 보면 2단계 아이들이 7세에서 8세 아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 8세면 저희 유치부 7세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린이가 이해 못하는 결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종교적 개념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어린이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 사고 발달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단계는 7세에서 8세, 14살까지 아이들의 단계고요. 거기 한 중간 정도 됐나? 이 시기에 바람직한 종교 교육은 실제적인 경험의 세계를 포함하는 주제를 통해서 창조의 광대하고 무한한 세계를 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성경의 기원이나 배경 등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기에는 별 의심 없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시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능력에 대해 알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단계, 구체적인 추상적 종교 단계는 13, 14세 이후에서 청소년까지. 이때는 그러므로 진리의 의미 탐구가 가능하며 종교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갈등과 오해도 생기게 되기 쉬우므로 성경에 대한 이성적 비판 연구 방법을 격려하여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억제해서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따라서 골드만은 제3단계부터 신학과 교육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단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전체적인 어떤 연구 대상을 하신 게 아니고 200명이란 소수를 뽑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참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자, 제임스 파울로의 신앙 발단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읽어보시면, 자, 저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3세에서 7세 유아들이 갖고 있는 직관적 추사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신앙은 환상으로 차있고 모방적인 신앙은 성격을 가진다. 그쵸?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아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암송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암송 진짜 잘해요. 찬양 잘하면 정말 잘해요.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그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어른들의 분위기, 행동, 이야기 등에 의해 매우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사고는 직관적이어서 알매에 대한 안정된 조작을 하지 못하며 타인의 관점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그랬죠? 또 상징이 문자적으로 이해되고 신인동형론적 사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신과인의 형상이 똑같다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을 보셨고요. 4번의 발달 이론의 기독교 교육성 전반은 이런 이제 뭐 삐아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론하고 우리 기독교에 그런 게 접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맡아야 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의 특성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늘 움직여요. 이게 바로 신체적인 그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네들요 죽어요 죽어. 어떻게 할지를 뭐 몸부림을 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툭 건드리면 금방 이렇게 튕겨져 나갈 공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 분반을 들어가실 건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서 그렇게 활동력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한테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야. 첫째 날에 이것 만들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얘네들은 막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자, 선생님 봐봐.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도 다녔고 유치원 이렇게 교회 와서도 선생님들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판단해요. 미안하지만 판단해요. 이야, 이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네.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아이들한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면에 있어서 손율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런 동작들을 몇 개만 익혀오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애들이 되게 손율이 좋아하거든요. 7세는 좀 컸다고 안 해요. 하지만 5세, 6세 아이들은 되게 손율이 좋아하거든요. 자, 손가락 체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1과 1은 지붕이 되고 2와 2는 꽃게가 되고 3과 3은 고양이 수염이 되고 4와 4는 빨래가 되고 5와 5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갑니다. 5와 1은 글씨를 쓰고 5와 2는 가위질을 하고 5와 3은 밥을 먹고 5와 4는 화장을 하고 5와 5는 빵을 만들어 맛있게 먹자 냠냠냠. 자, 여기 우리 남학생들은 시켜야 될 것 같아. 거의 안 하네. 그냥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런데 잘 안 될 경우, 자 볼게요. 커다란 밭을 갈고 따라하세요. 다시 커다란 밭을 갈고 갈아서 조그만 씨앗을 심었습니다. 뽀득뽀득 새싹이 돋아나. 자, 누구 꽃이 피었을까? 용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팔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커다란 밭을 갈고 갈아서 조그만 씨앗을 심었습니다. 뽀득뽀득 새싹이 돋아나 용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이 나 너무너무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180도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 나한테 관심 갔네? 이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겠죠? 제 선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이것만 하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내용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수업도 좋고 아이들이 선생님도 좋아하고 와우 선생님이 재밌는 손님 가르쳐줬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하고 지내대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앉아있는 집중한 시간이 10분도 안 되고요. 5분도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기억도 잘하고요. 지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이에요. 질문은 자연적인 게 31.3%, 인간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의 사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신가? 창조의 솜씨에 특별하게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연 속으로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물고기도 좋아하고,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요, 눈 돌아가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갔어도 그렇게 좋은가 봐. 정말, 그러니까 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들, 자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장 큰 학습이고 정말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뭐 꽃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면 우리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 알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탁월하겠죠? 그리고 뭐 기억. 기억은 기명, 파지, 세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정말 기억도 잘하고요. 그것을 기명은 새로운 머릿속에 넣어주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머리에 파지,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느 순간에 재생. 다시 끌어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부모들 중에도 있고, 교사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아직 어리니까 알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은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걸 너?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큰일. 보시면 분명히 기명된 것은 파지도 재생도 잘 된다고 했어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등의 성경 내용을 유치부 수준에 맞게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아이가 자라서 기억의 한 부분인 재생을 잘 해낸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 콩나물 학습 방법. 콩나물을 키웁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돼요? 계속 쭉쭉 빠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 어떻게 됐어요? 이야,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 둘째가 3살 때 잠을 자요. 그러면 제가 자는 아이한테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해봤어요. 한번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자는 아이한테 계속 제가 시켜봤어요. 그러면 잠결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영아, 암송하자. 태초에. 그러면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역시 얘네들이 정말 한번 흡수하는 게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암송을 또 시켰어요. 10편, 23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3살 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깨달았죠. 언니만 시키지 말고 동생도 같이 하자, 암송. 그래서 집에서 언니 암송할 때 언니 거 따로 적어주고 동생 거 따로 적어줘서 같이 경쟁을 붙이면서 스티커를 통해서 암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유튜브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4살짜리가 이제 4살 됐으니까. 그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예뻐 죽겠어요, 정말. 그리고 지능적인 면에 있어서 1학기 때 지능의 80%가 형성됐다면 거의 반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고 힘들어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특별히 내가 아빠처럼 막 이렇게 뛰면서 놀아줄 수는 없어요. 저도 성격이 뭐 고상하진 않지만 앉아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그런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찬송 그 배웠던 것들 찬양하세 배웠던 거 노래를 부르고 암송을 하고 또 뭐야 같이 성경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율동은 내가 성경학교 교회학교 오면은 저도 해야 되니까 같이 하면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서 더 좋고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 지금 유치부 머릿돌이 5세, 6세, 7세가 나가는데 5세, 6세, 7세가 나갔는데 우리 지금 육지부 머릿돌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5세 때 배운 거 6세 때 또 배우고 7세 때 또 배워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세 아이들 몰라요. 가르쳐주면 멍하니 앉아있어요. 저기 뭐야. 첫째 날 뭐 만들었어? 바로 배운 건데 몰라요. 그럼 속상하시죠? 속상할 필요 전혀 없어요. 6세 가진 또 배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 6세 아이들 잘해요. 5세 때 배웠으니까. 들은 풍월이기 때문에 대답 잘해요. 7세 가잖아요. 기막히게 해요. 정말. 딱 뭐 이렇게 묻고 나오면 아, 나 저거 알아. 이렇게 나와요. 보기 싫죠, 그러면. 근데 그만큼 반복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뭐 빠져나간 것 같은데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80%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능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네모 아이들은 사랑을 심으면 인도주의자가 될 것이고 무위대 정신을 심으면 장군이 되고 창의력과 탐구심과 호기심을 고취시키면 발명가를 신앙심을 심으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선비의 어를 심으면 학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 하지 말고 선생님들 진정으로 어린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는 대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아이의 마음밭에 원하는 씨를 심지 않으시렵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7세하고 4세인데 7세 요즘 이러죠 죽이고 싶은 7세라고 그러잖아요. 4세, 미운 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믿고 정말 어쩔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왜 낳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 아이야.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너는 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자랄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확신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한 거 많이 있죠. 얼마나 미운데요.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보다 이 아이가 벌써 커서 7세 돼가지고 암송도 잘하고 찬송율동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는 거 보고 인내심이 있는 거 보고 세상에 글씨도 못 읽었던 애가 글씨도 잘 쓰고 동화책도 줄줄줄 읽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한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만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5, 6세 어린이는 한 가지 순서에 대해서 5분 내에 주의력을 보이고 5분이 넘어가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손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동작과 겸해서 한 가지 순서를 끌고 갈 때는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소꿉놀이를 관찰해 보면 생물과 무생물을 의화해서 서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상에 의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노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활동전 사고라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생물에는 생명이나 혼이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여자아이들 인형 가지고 아가야 배고팠어? 뭐 엄마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업어줄게 잠깐만 기저귀 갈아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다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정서적인 특징. 가정에서 사랑받는 느낌이나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를 교회에서 나타내기도 하고 분반 교수의 정서를 반영하거나 따라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나요? 그거 참 앞으로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계실 거면 그걸 많이 봐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그 프로를 아이들이랑 같이 항상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정말 해결책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엄마 아빠만 변하면 그 아이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와요. 이것처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 각반의 특성이 있어요. 이 선생님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선생님은 그반 아이들을요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뭐 저처럼 맨날 만들기를 한다든지 동화책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노는 형태라든지 그런 게 똑같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각반의 분위기가 다 있겠죠. 자, 어린이가 갖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의 정서를 지도해주고 교사 자신도 어린이들이 그래도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와야 한다.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특히 유치부 교사가 되시려면 외모적인 것에 있어서 약간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보면 이게 정석적이 됐어요. 머리 생머리 길고 그 공주 치마 입고 그런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또 요즘에는 너무 선생님들 다 여자 선생님이라서 체육 선생님 오면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막 올라타고 목마 태워주라 그러고 민망할 정도로 하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유아의 정서적인 특징은 경과시간이 짧고 아주 강렬하게 폭발하든지 표현하고 자주 나타나도 했습니다. 너무 좋으면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오바해? 그렇게. 또는 너무 싫으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울고. 자, 그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인 사회. 이거는 사회적인 특징이죠. 유치부 어린이가 자기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자기만 최고라고 한다고 해서 못된 어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같은 또래의 친구를 사귀게 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3월 되면 울음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교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가 초기에 오거든요. 3월 달에 그러면 다 자기만 알고 다 자기 거였는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야. 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엄마가 자기만 보여주는데 지는 조금만 해주고 저 아이만 해주고 또 이쪽 가서 이 아이만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래서 얘네들 학기 초에 노는 거 보면 같은 놀이감을 줘도 각자 놀고 있어요. 각자 놀고 있어. 근데 5월 지금 시기 되면 나 줄래?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이제 유치부 아이들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것 같아. 힘드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3세까지. 저게 뭐야? 이건 뭐야? 맨날 물어봐요. 얘네들 저게 뭐 얘기 뭐예요?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하기 싫으면 그거 뭔데? 그러면 이거 곰이잖아. 엄마 몰라? 이렇게 말해. 굉장히 도도 맞죠? 7세까지 왜? 어째서? 어떻게 됐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불가역 속으로 보존성이 결여되고, 중심화 현상, 물활론적 사고, 모델링, 신체 발달, 성유형화, 공포식, 유아기는 고착 사태로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정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막막 많이 하죠. 근데 보면은 15세까지 50만 번의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유아들의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해준다면 몇 번, 50만 번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애들 청년이 되면 안 나가겠죠. 그대로 계속 교회에서 성장하겠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거, 불가역 속으로 보존성이 결여된다고 그랬는데 논리적 사고보다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더라도 모양 형태가 바뀌면 다르다고 생각한다. 같은 물의 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그 물을 여기는 요만한 데다 붓고 또 이렇게 부었을 경우에 아이들은 어느 쪽의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더 넓은 쪽, 그쵸? 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활련적 사고. 그 아이들의 물활련적 사고를 이용해서 분발하시면 더 좋아요. 인형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너 오늘 예쁜 옷 입었구나, 이렇게. 그 아이, 살아있는 것처럼. 모델링 정말 중요하게. 부모, 교사의 언어나 태도를 그대로 흉내낸다. 이 아들 흡수기 모방기예요. 아이는 온몸이 귀이며 눈입니다. 스펀지처럼 샥 빨아들인 거죠. 다음에 신체 발달은 매우 활동적이고, 성유아, 유형화는 이 아이들을 보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자는 엄마하고 남자는 아빠여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공포심이 많고 이렇게 되고 유아기의 고착 상태는 어린이를 지나치게 기호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유아기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혹시 내 조카나 내 아이한테 컸는데도 아이고 우리 애기 왔어 이러신 분 안 계시죠? 다 발달에 따라서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뭐 정말 전문가여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유치부 교사로서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우리 첫째, 바란드는 둘째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교사로서 당신의 임무는 어린이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정말 앞으로 교사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만은 정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저도 교사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은 교사들끼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습 절대로 보지 마시고 그게 유치부의 교사들의 전체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럴 때가 있겠지. 나도 저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의 미운 모습보다 그 아이들이 잘했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 아이들을 도둑해주고 키워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오시면 실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왜 했어? 나 정말 어렵게 신입교사 교육받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말 당당함이 있으시면 그거 보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1등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내가 최고의 교사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끈이 저를 지금까지 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염두를 이렇게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셨고, 또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교사로 쓸까 이거 생각하셔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